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Yeon,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유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만났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하와이의 히컴 공군기지에서 양제츠 위원과 1박 2일간의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의 고위급 회담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중 최고위 외교관들의 이번 만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등으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양측이 양자간 현안 외에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공산당 간부 등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는 법안인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위구르족뿐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감시하는 등 인권 유린과 관련된 중국 당국자들의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비자를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미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이슬람 소수민족을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7개국 G7 외교 장관들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도입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내정에 미국이 간섭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계속되는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을 이유로 기존 미국의 대북 제재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2008년 6월 26일 처음 발령된 행정명령 13466호에 근거해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지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에 무기 사용 가능한 핵 분열 물질의 존재와 위험, 그리고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한 위협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파괴하고 이 지역의 미군, 동맹국, 교육 파트너들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다른 도발적이고 정세를 불안하게 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도 문제 삼았습니다. 한편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이 오늘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백인 경찰의 목누르기 체포 과정에서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이 유엔의 미국 경찰의 폭력과 인종차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 플로이드 씨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형이 고문당하고 살해되는 모습은 미국에서 경찰이 흑인들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유엔에 미국 경찰의 흑인 살해와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폭력을 수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위원회 설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관계자들이 백인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자신의 형 조지 플로이드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창설 이래 인권 문제를 이유로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사례는 아직 없으며 미국은 지난 2018년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수도 베이징의 항공기와 기차 등을 폐쇄하는 등 이동 통제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은 어제 베이징의 두 공항을 오가는 1,2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장거리 버스 서비스를 대폭 줄였습니다. 베이징 시민들은 시 외곽 이동이 금지됐고 베이징을 반드시 떠나야 하는 사람은 항공기나 기차 탑승 전 7일 이내에 받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종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이 미국 안보에 특별한 위협이 된다면서 대북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를 지속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진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IAEA 이사회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미한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끼고 오전까지 평안도, 황해도에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도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에서는 0.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기존의 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 외교, 경제에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통지문을 통해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와 이어 추가된 관련 행정명령 5건이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상황이 오는 이달 26일 이후에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행정명령은 근거 법률인 미 국가 비상조치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매년 6월 말 의회 통보와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지문에서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분열성 물질의 존재와 위험,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가비상법 202항에 따라 행정명령 13466호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통지문이 연방 관보에 게재되고 의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험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이에 의거해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가해왔습니다. B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외교를 지속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진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주제 미 국제기구 대표부의 제키 월코트 대사는 17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역사적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설정한 목표를 외교를 통해 진전시키는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사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그러나 북한은 협상에 임하려는 진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코트 대사는 미국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지만 북한이 국제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집단적 요구에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관련 대북 결의도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 회원국들은 해당 결의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월코트 대사는 IAEA 회원국들이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과 IAEA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의 모든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데에 모든 회원국이 일치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안보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이날 IAEA 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협상 복귀와 도발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EU는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신뢰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핵무기 실험 유예 선언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북한의 최근 발표에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북한이 의미 있는 협상에 복귀하고 그 사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고수하며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런 조치를 취할 때까지 기존 제재를 엄격하게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웨덴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주제 대표부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스웨덴은 추가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웨덴은 IAEA가 북한 내 검증 작업을 준비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2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로 약 21만 달러를 약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빈주제 러시아 대표부도 이날 트위터에 IAEA 이사회 참석 소식을 전하며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보다는 외교적 조치가 배가 돼야 한다며 오직 이 방법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를 공격적인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엘리엇 앵겔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외교위는 16일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편에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대북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이번 행위를 한반도 긴장 고조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김씨 정권이 지속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자극하는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핵심 동맹국인 한국 편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거듭 무시하고 유엔과 미국의 제재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점이 김정은을 대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사진 찍기용 외교가 관가한 악화된 상황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대신 독재자와 친구가 되고 동맹국을 갈취하려는 충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핵 프로그램과 인권, 표현의 자유, 그리고 기타 핵심 문제에 남아있는 심각한 이견에 대한 인식과 전쟁의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외교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앤디 김 하원 의원은 VOA에 남북 간 지속적인 평화는 단순히 목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긴장을 낮추고 안정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대미 대남 감경 발언과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대체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윌허드 하원 의원은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이런 도발들은 북한 정권의 입지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때까지 미국과 동맹국들은 제재를 전면 이행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의회에 미한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사전에 의회의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상하원 의원들이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베라 의원은 17일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이름은 미한 동맹의 구호를 딴 We Go Together Act, 같이 갑시다 법입니다. 마키 의원과 베라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한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법안 초안에는 공동 가치와 이익 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미 정부는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 방위 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최소 120일 전에 관련 변화가 필요한 세부적 사유를 의회 소관위원회에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관련 행동을 취하기 최소 120일 전 해당 변화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이런 변화로 어떤 이익이 상실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한국인들은 북한의 도발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을 외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에 관한 뉴스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을 미국의 소중한 안보 동맹으로 생각하고 공공문화공원에서 한국의 리더십 등을 환영하는 미국인들에게 충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두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여정을 그려낼 수 있다고 마키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최근 며칠간의 사건들은 상호 방위 조약이 두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켰다면서 이 조약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영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과 한국 시민, 군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동맹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을 완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불변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한국 등 동맹과 적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키 의원은 지난주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과 함께 한국전쟁 7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수입니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최근 강경 행보는 핵 무장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H.R. 맥마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이런 상황일수록 미국과 한국, 일본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마스터 전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잇따라 내놓는 것에 대해 핵 무장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온라인 간담회에서 북한 정권은 아마도 도발을 한 뒤에 단순히 대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 양보를 얻어내고는 다시 협상을 오래 끄는 패턴으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핵 무장국으로서 자신들의 지위가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취약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맥마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이렇게 필사적인 이유 중 하나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협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 조치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평양의 새로운 엘리트 계층은 정권의 부실과 부패로 인해 자신들의 삶의 질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 가족에게 복잡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핵무기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 주체 사상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핵 역량이 미국을 한반도에서 몰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여기며 한반도의 적화 통일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이런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는 미한 연합훈련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 타결을 통해 한국, 일본과 미국의 양자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의 모든 도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공격에 함께 맞설 결의를 다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지금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더 강경한 자세로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한국의 이런 자세가 미국과 일본, 한국을 다시 단합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대북 압박을 위해 한반도에 전략 자산을 다시 전개하고 미한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런 군사적 압박이 외교적 관여의 견인력을 되찾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17일 북한군 작업자들이 사흘에서 닷새 안에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GP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y've already talked about potentially rebuilding guard posts among those 11 that were destroyed as a measure of lowering military tension.
북한이 이미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군사적 긴장 완화 차원에서 파괴했던 11개의 감시초소의 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될 경우 2018년 여름 남북 간에 맺어진 포괄적 군사 합의는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18년 봄 이후 한반도에 실제 진입한 적이 없었던 전략자산 파견 재개를 선언하는 등의 군사적 압박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Nuclear capable bombers, F-35 joint strike fighters, aircraft carriers, nuclear submarines, all these things.
핵탑재 전략 폭격기, F-35 합동 타격 전투기, 항공모함과 핵탑재 잠수함 등 전략자산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선택 방안이라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같은 전략자산들이 북한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며 북한이 스스로 도를 넘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브룩스 전 사령관은 군사 압박 차원에서 지금이 늦은 여름에 연합훈련을 할 것이라고 말할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Now is a good time to say we're going to go through with the exercise that's coming up here in the late summer. And that exercises would no longer be a matter.
연합훈련이 더 이상 북한과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 북한이 이후에도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할 문제라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 모든 것들이 군사적 압박을 조성하겠지만 남북이든 미북이든 외교적 관여의 견인력을 되찾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ut it has to be done in conjunction with regaining traction for diplomatic engagement. Whether it's North-South engagement or whether it's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현재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필요한 타협의 통로는 닫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세 차례 정상회담으로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었다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접근법은 여전히 외교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북 정상회담으로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17일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유감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세 차례 단독 정상회담을 부여했고 아마도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아와 화려한 행사에 대한 취향에 맞춰졌으며 김정은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지위를 얻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2월 싱가포르에서 1차 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열었고 2019년 6월에 판문점에서 회동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원한다고 했다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로 목표를 바꿨고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반 전 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일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해왔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미국 본토의 안보와 안전에 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안보와 안전의 문제이고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 전 총장은 북한이 20개에서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선언하고서도 한 번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오랜 집단적인 노력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전 총장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와 남북 간의 화해를 다루는 데 있어 외교가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 전 총장은 국제적인 도전에 강대국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제협력이 모두를 하나로 묶는 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한 경험을 유엔과 세계보건기구 등을 통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 전 총장의 이번 인터뷰는 각 분야의 인사들에 대한 연쇄 인터뷰인 타임 100 토크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남북 군사 충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도 한국 국방부 장관은 만에 하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끝내 감행한다면 군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 장관은 18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열린 6.25 참전국 대사 초청 행사 축사에서 군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예고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을 향해 정 장관이 직접 경고를 보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김준나 공보실장도 이날 국방부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에 대해서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 실장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예고한 4대 군사행동과 관련 아직까지 직접적인 활동에 대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18일 한국 상공에 출동했습니다.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팟에 따르면 미 공군 리벳 조인트 정찰기가 서울, 경기 지역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인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지상 원격 계측 장비인 텔레메트리에서 발신되는 신호를 포착하고 탄두 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17일엔 미 해군의 에리스 정찰기와 주한미군 가드레일 정찰기가 한국 수도권 상공 등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정찰기의 잇단 출동도 북한의 연이은 대남 공세와 군사행동 예고에 따른 대응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연대급 부대 화력 9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즉 DMZ 민경초소 재진출, 최전방지역 1호 전투근무체계 격상, 대남삐라살포 보장 등 4가지 군사행동 계획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접경지역 우발적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경우 남북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특히 북한이 한국을 자극해 국제적 충돌을 빚어낼 도발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총참모부가 접경지역 부근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대목을 주목했습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한국의 해상 국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남북관계가 나쁠 때면 이를 도발의 무대로 활용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해나 서해안에서 포사격이 크게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서해안에서의 해안포 사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NLL을 겨냥한 해안포 사격, 이것이 재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한국국방부사나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는 총참모부의 발표대로 실행이 옮겨지면 남북 접경지역은 우발적 충돌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4.27 판문점 전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박사는 상황 전개에 따라서 북한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같은 직접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겠다, 다시 무장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DMZ에서의 그 2015년처럼 목함지뢰 도발 사건과 그런 유사한 도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NLL 지역에서도 그러한 군사적인 충돌 부분을 충분히 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의 대남비라 자체는 위협적인 게 아니지만 북한 주민이 군의 엄호 아래 군사분계선 인근이나 NLL의 접근에 비라를 날릴 경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교전을 유발하거나 직접 도발에 당장 나서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총참모부의 발표 내용은 9.19 합의를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며 도발 행위를 암시한 대목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일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지만 자신들의 추후 행동을 매우 세세하게 예고하고 나온 것은 당장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한국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초기에 자신들의 이런 굉장히 분노를 빈말이 아니다. 한국 측이 경각심 가져라라는 것을 아주 충격적으로 환기시키는 방법으로 폭파는 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해서 잘게 쪼개는 것은 한국을 압박하는 데 일단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압박이란 자체가 정해진 순서대로 속전속결의 도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반응을 보면서 뭔가 다음 단계로 취하겠다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8일 북한의 추후 한국을 겨냥한 이른바 대적행동 조치의 강도와 결행 시기는 한국 당국의 처신과 처사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 합의보다 미한 동맹이 우선이고 동맹의 힘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맹신에 빠진 한국 당국이 무분별한 언동을 일삼으면 보다 강경한 보복 조치를 유발하게 된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열병식 훈련장에 대한 대규모 확장 공사를 끝낸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VOA가 평양 미림비행장 인근 열병식 훈련장을 촬영한 15일자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훈련장 동쪽에 만들어지던 도로들이 모두 기존 도로들과 연결되고 건물들도 모두 완성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기존 훈련장의 오른쪽에 위치한 이곳에서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을 포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완성된 신규 도로들은 500m 길이의 대형 도로 3개와 이 도로들을 연결하는 작은 도로들로 구성됐으며 훈련장 바깥 도로로 이어지는 긴 길도 이번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훈련장 내부 도로들은 각 도로 끝에 대형 차량들이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모서리에 부분에 큰 공간이 만들어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가들은 크기가 큰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등이 운용되기 위해서는 도로가 연결돼야 하고 회전 반경이 큰 도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가 끝난 훈련장 동쪽 지점은 북한이 열병식 훈련을 할 때마다 미사일 탑재 차량 등 대형 군사 장비를 보관해 온 것으로 이전까지는 비포장 흙바닥에 간이 건축물을 설치했다 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이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이 같은 인식의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더 이상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임무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한 멀리 떨어진 나라들 사이에 오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It is not the duty of U.S. troops to solve ancient conflicts in faraway lands that many people have never even heard of.
트럼프 대통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끝내겠다며 새로운 안보 전략은 명백히 미국의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세계 경찰 국가 역할에 편승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언이 중동 또는 유럽에 국한됐고 미중 패권 경쟁이 신냉전으로 격화되는 인도태평양 영내는 미 국익과 직결하는 만큼 영내 미군 감축 등을 섣불리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동맹 무임승차 인식은 개인 신념에 기초한 만큼 국익을 판단하는 기준 또한 극히 주관적이라며 따라서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영내 준비태세의 필수 불가결한 핵심 우방으로 평가되는 필리핀이 지난 2월 미군과의 연합훈련의 법적 근거가 되는 방문군 협정 VFA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오히려 돈을 아끼게 됐다며 개의치 않는다고 반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대표적 방위비 무임승차 국가로 지목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습니다.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환상적인 관계에 있지만 현재 양국이 공정한 분담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성격의 사안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러스 크렉슨 전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15일 VOA에 미국에 있어 필리핀과 한국은 지정학적 위치상 우열을 매길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 신념에 기초한 영내 안보 인식은 다를 수 있다며 미 국익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감축 등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 would take issue with President Trump wouldn't dare. You can't say that about President Trump. He's likely to.
실제 주한미군 감축 감행에 따른 미한 동맹 관계의 파국이라는 최악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차기 정권에서 자신의 무임승차 해결 방식에서 되돌리지 못하도록 올해 안에 주한미군 감축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f he's not re-elected, is a period where he can act for and leave behind a legacy.
이후 벌어지는 파급 효과는 차기 민주당 정권에게 전가하면서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자신이 이렇게 놓은 정치적 유산으로 주한미군 감축을 포장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동맹 무임승차 문제 해결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기 위해 얼마든지 주한미군 감축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대북제재위원회가 UN 인구기금에 대북 성, 생식, 보건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UN 인구기금 평양사무소장은 물자 조달이 올해 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지원 활동과 관련한 유엔 인구기금 UNFPA의 제재 면제 신청을 지난 10일 승인했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공개한 승인 서한에서 특히 응급 생식 보건 키트와 북한 여성을 위한 성생식 보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필수 의료 장비 조달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달 29일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근무일 기준 약 일주일 만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제재 면제를 받은 대북 지원 의료 용품에는 초음파 스캐너, 소독 용품, 헤모글로빈 측정 장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유엔 기금은 출산 용품 세트와 진공 흡입 분만 의료 도구와 수혈 용품 등으로 구성된 응급 생식 보건 키트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이 물품들을 제재 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북한에 보내야 합니다. 화사 모타샤미 유엔 인구기금 평양사무소장은 17일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대북 지원 물품과 장비가 올해 말까지는 북한에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웨덴상은 인도적 위기 상황의 장기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북한의 7개 도 13개국의 보건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타샤미 소장은 유엔 인구기금이 북한에서 다른 인도 지원 활동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성생식 보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역량 개발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산파의 사전 현장 교육과 여성 가족 계획, 성병 치료, 자궁경부암의 조기 발견 통제에 집중한 최소 초기 서비스 패키지에 관한 교육을 꼽았습니다. 모타샤미 소장은 유엔 인구기금의 대북 활동이 성생식 보건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해결하고 응급 상황 중 지역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구기금은 지난 1985년 대북 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성생식 보건을 위해 의약품 장비 지원과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후에 뉴스 지다겸입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중국 등 제3국 선박이 최근 크게 늘어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에만 10여 척이 남포항 일대를 드나들었는데 이 기간 석탄 항구가 선박들로 가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화물선 두 척이 서해상에서 남포 방면으로 운항하는 모습이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포착됐습니다. 이들 선박은 중국 깃발을 단 선호와 선적 정보가 불분명한 8 유엔호. 그러나 두 선박은 대동강 진입 직전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외부에 알리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같은 날 이들 선박이 사라진 지점에서는 중국 선박 바오슌 69호와 안하이 66호가 중국 방향으로 향하는 모습이 잠깐 포착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들은 약 열흘 전 북한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끝으로 지도에서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북한을 빠져나오는 형태로 위치가 잠깐 드러난 겁니다. BOA가 지난 일주일 사이 남포항 일대에서 포착된 중국 등 제3국 선박을 확인한 결과 12척이 남포항 인근에서 잠깐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적별로는 중국 깃발을 단 선박이 6척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시에라리온과 피지가 각각 1척, 그리고 선적이 불분명한 선박이 4척이었습니다. 이들 선박들에선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길이 100m 안팎의 중소형 선박이고 모두 국제해사기구 IMO 번호 대신 MMSI, 즉 해상이동 업무 식별 부호만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또 출발지가 분명하게 확인된 선박은 최초 출항 지역이 중국 저우산 인근이라는 공통점도 발견됐습니다. 제3국 선박들이 남포항에 직접 입항하는 건 국제사회 제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자주 볼 수 없던 현상입니다. 이 기간 북한 선박들은 직접 남포를 드나들며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맞대는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월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지난해 중순께부터 제3국 선박이 직접 남포항에 입항해 제재 위반 행위를 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발견된 중국 등 다른 나라 선박들이 정확히 어떤 이유에서 남포항을 드나드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선박이 석탄 취급 항구에서 발견되는 등 제재 회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15일 마린 트래픽에는 천공66이라는 이름의 중국 화물선이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 약 1.2km 떨어진 지점에서 잠깐 포착됐습니다. BOA는 이 선박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시점 촬영된 플래닛랩스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지점 인근에 머물던 선박 한 척을 확인했는데 다음 날 위성사진에는 이 지점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대신 석탄 항구의 천공66호로 추정되는 선박과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아울러 16일 남포항 등 여러 항구가 밀집한 대동강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이 지역 항구에 정박한 길이 100m 안팎의 선박 11척 중 8척이 남포와 송림, 대한 등 석탄 취급 항구에 정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일대에서 활동하는 선박 대부분이 석탄 활동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박업계 전문가는 17일 BOA에 석탄이 소형 선박에 실려 직접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는 지난 5월 합동으로 북한 등의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국은 이 주의보에서 북한이 석탄 거래 등 제재 위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한 닐 왓츠 전 위원은 지난 4월 BOE에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왓츠 전 위원은 금지된 북한의 화물을 입항시킨 항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대북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2,600만 달러, 누적 합계의 규모는 8억 7,200만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직접 투자가 여전히 매우 작은 규모라며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16일 지난해 북한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 규모가 2,6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발표한 2020년 세계 투자 보고서를 통해 북한 등 국가별 해외 직접 투자의 유입 유출량과 누적 합계 규모를 공개하면서 북한과 관련해 이같이 제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던 대북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7,900만 달러, 8,90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2017년 1,3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였고 2018년에는 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 누적 합계가 2000년 5,300만 달러에서 2010년 1억 6천만 달러 그리고 2019년에는 8억 7,2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이고 대학의 스테판 에거드 교수는 VOA에 이번에 발표된 유엔 통계가 기존의 대북 해외 직접 투자 추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대북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했고 2010년 이후 광업 등의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주도로 더 활발하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비록 작년에 작은 반등이 있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제재가 강화되면서 투자 규모 감소세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 대학교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2017년에 대북 해외 직접 투자 유입이 적자를 보인 것은 대북 제재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Sanctions of course come into play in 2017 when the UN Security Council
2017년 9월 안보리가 대북결의 237호를 통해 북한의 개인 기관과 합영 합작 회사 운영을 금지하면서 투자를 철수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EI의 트로이 스테거론 선임국장은 2017년에 화염과 분노의 미북 간 긴장 국면이 시작되고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가 이뤄진 점을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So the negative FDI inflow represents companies pulling investment out of North Korea.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몇 안 되는 외국 기업들의 일부가 투자 유지를 꺼려했을 것이며 아마도 투자를 철수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거론 국장은 해외 직접 투자가 대북 제재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투자 유입량이 소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선 러시아와 중국 기업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해외 기업이 북한 내에서 얻은 이익을 재투자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대북 직접 투자 규모가 여전히 매우 작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2,500만 명이 넘는 북한 인구의 약 8분의 1 규모에 불과한 몽골의 해외 직접 투자 누적 합계가 22억 5,600만 달러로 북한보다 3배나 많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It is not happening. Just a tiny amount is happening. And if North Korea wants to grow and invest,
북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해외 투자가 정말로 필요하지만 아주 작은 규모의 투자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테거룸 국장은 현재 소규모 대북 해외 직접 투자 규모는 향후 제재 해제가 되더라도 북한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ven when sanctions are lifted, if we get a nuclear deal, this I think shows the real challenges North Korea is going to face.
북한은 현재 외국인 투자 보호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재 해제 이후에도 저명한 기업들이 북한의 대량의 자본을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스테고른 국장은 내부 개혁 없이는 북한의 경제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유엔 무역 개발 회의 통계에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수십 년간 진행되어온 북한 내 해외 직접 투자 유입과 유출이 평가 절하됐을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VN 뉴스 지다켬입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망 3주년을 맞아 그의 죽음을 기리는 초당적인 결의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투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3주년을 맞아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로버트 포트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은 16일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에 의해 수감되고 학대를 당해 궁극적으로 2017년 6월 19일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를 기억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를 비난하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해 유엔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투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포트먼 의원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이 원비어와 그들이 불법적으로 억류해왔던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저질렀던 행동들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원비어가 절대로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원비어의 생명을 앗아간 북한의 인권 유린을 중단시키기 위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미국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원비어를 기억하면서 북한이 자국민과 수년간 억류했던 사람들을 상대로 저질렀던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을 발의한 포트먼 의원과 브라운 의원은 민주당의 크리스벤 홀런 상원 의원과 공화당의 패투미 상원 의원과 함께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원비어법 통과를 주도했습니다.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원비어법은 불법 대북 금융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6월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하도록 미국 50개 주 지사들에게 청원을 보내고 있는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4개 주 지사들에게 청원을 보냈고 7개 주에서 선포문을 받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전 참전용사 찰스 게로드 씨가 미국 50개 주가 6월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하도록 하는 청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게로드 씨는 지난 4월 처음 주지사들에게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추모의 날 선포를 위한 청원은 해당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전용사들의 도움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게로드 씨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한국전 참전용사회 모임에 공지를 두세 번 냈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am the administrator of the Facebook group called the Korean War Veterans.
이 모임에는 약 3,700명의 회원들이 있는데 이들의 참여로 미국 내 24개 주 주지사들에게 6월 25일을 한국전쟁 추모의 날로 선포하도록 청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아칸소, 매사추세츠, 미시건,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하와이, 뉴햄프셔주에서 한국전쟁 추모의 날 선포문을 받았습니다. 게로드 씨는 한국전 발발일에 보통 기념식이 열리는데 올해는 70주년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행사들이 취소되는 것을 보고 이런 청원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주하는 델라웨어주에서는 주 상원과 하원, 개별 카운티들에도 연락해 추모의 날 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델라웨어 주지사는 다음 주에 추모의 날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게르드 씨는 전했습니다.
Here we have the Korean War called the Forgotten War. And the Korean veterans basically are the forgotten veterans. But I just didn't want us to be the disappearing veterans.
게르드 씨는 한국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지만 한국전 참전 용사들이 그냥 사라지도록 하고 싶지는 않다며 청원 운동을 하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1952년 7월에서 1953년 11월까지 수원 미 공군기지의 전투비행단에서 무전기 수리를 담당했던 게로드 씨는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당시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전 연락을 담당하는 최고참만 전진 배치된 병사로부터 임박한 공격에 대한 정보를 받는데 자신이 교신한 지 약 10분 뒤에 실제로 공격이 일어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10 minutes later, all the bombers would fly right over. This happened three times while I was in charge. And I want to tell you, each time, the feeling came over me that I'm going to die.
게르드 씨는 자신이 총 책임자였던 당시 세 번 공격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매번 당장 죽을 것 같은 심정에 사로잡혔다고 회고했습니다. 게르드 씨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2007년 서울을 방문했던 기억이 마술과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It literally was like magic to my mind. I can't believe how wonderful the Korean people adjusted from total disaster to fantastic.
전쟁 당시 폐허와 비참함, 슬픔만이 가득했던 서울이 이제는 열정과 에너지가 넘친다며 한국인들이 완전한 폐허에서 환상적인 발전을 이뤄낸 것이 마술 같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815년 6월 18일 나폴레옹이 이끈 프랑스군이 워털루 전투에서 연합군에 항복합니다. 1804년 프랑스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은 1812년 61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영국과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의 유럽 연합군에 패해 지중해의 엘바섬에 유배됩니다. 그러나 1816년 나폴레옹은 엘바섬에서 몰래 탈출해 다시 제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재집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점차 커지자 나폴레옹은 12만의 프랑스군을 이끌고 영국의 웰링턴과 프로이센의 블리허가 이끄는 연합군과 일전을 벌입니다. 유럽 연합군과 나폴레옹의 결전 장소는 벨기에 브뤼셀 남쪽에 있는 워털루였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전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지만 20만의 유럽 연합군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연합군에 항복해 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됐고 6년 뒤 52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83년 6월 18일 미국 최초로 여성 우주인이 탄생합니다. 셀리 라이드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78년 우주인으로 선발됐으며 1983년 6월 18일 챌린저호에 탑승해 미국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지구 바깥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1951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셀리 라이드는 물리학을 전공하며 우주 탐험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졸업 후 8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에 비행 전문가와 로봇팔 조종사로 탑승했습니다. 물리학 박사인 셀리 라이드는 미국 내 테니스 랭킹에 오를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 테니스 선수로도 활약했고 1987년 나사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엔 미국 우주비행사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최초의 여성이 됩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